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6일 금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과 구약 이사야서입니다.
13장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 걸어나오고 계셨다. 그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큰 소리로 말하였다. 선생님, 좀 보십시오. 성전이 참으로 멋집니다. 무척 큰 돌들을 써서 지은 건물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건물을 보고 놀라느냐? 두고 보아라. 돌 하나도 제자리에 놓여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가만히 여쭈었다.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는 징조도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와서 내 이름을 앞세워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떠들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너희는 전쟁 소식을 듣거나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듣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겠지만 아직 끝에 온 것은 아니다. 한 민족이 일어나 다른 민족을 치고 나라들도 서로 들고 일어나 싸울 것이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고 여기저기에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은 아기를 낳으려는 여자가 겪는 것과 같은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정신을 바짝 차려라. 사람들이 너희를 붙잡아 재판관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회당에서 너희를 매질할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왕과 총독들 앞에 서서 내게서 듣고 본 것을 그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들에 앞서 먼저 기쁜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 너희가 체포되어 법정에 서게 될 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일러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서로 배반하여 자신의 형제를 죽을 자리에 넘겨줄 것이다. 아버지도 자식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반항하며 들고 일어나 부모를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황폐를 일으키는 가증스러운 것을 볼 것이다. 너희는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서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을 읽는 사람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망설이거나 주춤거려서는 안 된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가지 말아라. 이런 때 아기 뵌 여자들이나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너희는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때가 되면 무섭고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큰 어려움은 세상이 생긴 때부터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기간을 줄여주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도와주시려고 그 기간을 줄여주셨다. 그때 어떤 사람이 보아라 여기 기도가 있다 라고 하거나 또는 보아라 저기에 그분이 있다 라고 말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여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도 속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 조심하여라.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이 고난 뒤에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천체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 뒤에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세와 영광에 쌓여 이 세상에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그의 택한 백성을 세상 구석구석에서 불러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너희가 배울 교훈이 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푸르러지고 부드러워지면서 잎이 돋기 시작하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안다. 내가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너희에게 이야기한 일들도 마찬가지이다. 너희가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사람의 아들이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의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조심하여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집을 떠나 여행을 가는 사람의 이야기와도 같다. 그는 집을 떠날 때 종들에게 집을 잘 돌보도록 각자에게 일을 맡긴다. 문지기에게는 깨어서 잘 지키라고 이른다. 그러니 너희들도 깨어있어라. 너희는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가 저녁에 올지 한밤중에 올지 달기 우는 새벽에 올지 아침에 올지 너희는 모른다. 깨어있지 않으면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오, the blessed rock of ages,
rock of ages, I am
trusting now, dear Lord, in thee,
dear Lord, in thee, I'm trusting.
Keep me till my journey's ended,
journey's ended, keep me
till thy blessed face I see. Hide me, O blessed rock of ages,
hide me
till thy blessed face I see,
thy face I see in glory.
When the storm around me rages,
round me rages, blessed
rock of ages, hide thou me. When the
storm clouds gather, keep me
till the sun comes shining through,
come shining through the shadows.
Keep me till my work is over,
work is over. Keep me
till I bid this world adieu. Hide me, O blessed rock of ages,
hide me
till thy blessed face I see,
thy face I see in glory.
When the storm around me rages,
round me rages, blessed
rock of ages, hide thou me. When my journey is completed.
It is completed, Savior.
And there's no more work to do.
No work to do, O blessed
Savior. Guide my weary spirit.
Weary spirit to that
happy land beyond the blue. Hide me, O blessed rock of ages.
Hide me
till thy blessed face I see.
Thy face I see in glory.
When the storm around me rages.
Around me rages, blessed
rock of ages. Hide thou me.
이사야서 제8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큰 사판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두루 쓰는 글자로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내가 진실한 증인 우리아 제사장과 예베르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겠다. 그런 다음에 나는 예언자인 나의 아내를 가까이 하였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마알살렐 하스바스라고 하여라.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도 전에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빼앗은 재물과 사마리아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가져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와 물은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좋아하니 나 주가 저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프라데스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유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 그때 그 물이 온 색강을 뒤덮고 둑마다 넘쳐서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너희 민족들아, 어디 전쟁의 함성을 질러보아라. 패망하고 말 것이다. 먼 나라에서 온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전략을 세워라. 그러나 마침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계획을 말해보아라.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 힘센 손으로 나를 붙잡고 이 백성을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나에게 이렇게 경고 말씀을 하셨다. 너희는 이 백성이 모여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해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분이시다.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며 덫에 걸리듯이 걸리고 사로잡힐 것이다. 나는 이 증언 문서를 밀봉하고 이 가르침을 봉인해서 나의 제자들이 읽지 못하게 하겠다.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여기에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 나와 아이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속살거리며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물어보아라. 어느 백성이든지 자기들의 신들에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 산자의 문제에 교훈과 지시를 받으려면 죽은 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결코 동트는 것을 못 볼 것이다. 그들은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굶주리고 분노한 나머지 위를 쳐다보며 왕과 신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땅을 내려다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위해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희생을 드렸지만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없애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의 왕에게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이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해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라는 제목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며 섬기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지구상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오래 섬겨왔고 배워왔다면 이미 모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 있어야 마땅함에도 아직도 여전히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에서 영적인 균형 있는 식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운 젖만 먹는 연약한 신앙에서 장성하여 거친 식물을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 하나님의 바른 진리로 훈련되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과 무엇이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악인지를 분별하는 데까지 성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경계가 아니라 같은 입장에 있는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같은 교훈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대제사장이고 우리 모두는 역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대제사장은 없고 예수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의 확인처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의 말씀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아무 공로 없이 제사장이 되기는 하였지만 그렇게 받은 자리인 만큼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오직 한 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성결하고 구별된 헌신을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11절 말씀 중심으로 멜기세덱의 관하입니다. 여기 지적하고 있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멜기세덱에 관한 이해보다는 이해가 모자람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멜기세덱이 이름의 의미는 세상의 이치에 어울리기보다는 진리와 공의이신 하나님께 더 어울리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구약 성경에 한 곳에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으나 11절 첫 부분에 운을 띕니다. 별로 알려지지 않은 멜기세덱에 대하여 할 이야기가 많다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계속 진행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관련하여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많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하려는 내용을 듣고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그 말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투로 하는 말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라고 이미 이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이야기는 문화나 학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과거 1세기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성경의 어디에 어떤 상황에서 등장하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또 이해할 리 없습니다. 현실에서 안타까운 사실은 성경을 증거하면 어렵다고 호소하고 오히려 은혜되는 말씀을 더 좋아한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주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생명으로 여겨야 할 것임에도 너무나 부드럽고 듣기 편한 말씀들만 듣는데 익숙하여 균형 잡힌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신앙이 영적으로 단단한 말씀까지 소화될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바로하기 위해서는 예배나 모임에서 풀어 증거하는 말씀만으로 균형 잡힌 신앙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기 위하여 스스로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12절 말씀 중심으로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대부분이 성장하는 것들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믿음은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자라는 것이 아닌 것으로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상반절에 그만한 시간을 신앙으로 보냈다면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야 당연한데 라는 표현입니다. 유대 신앙인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도를 알기 전부터 성경과 하나님을 알아온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서신을 받고 있는 시점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약 30년 정도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그 성경이 예언한 예수도를 믿고 알았다면 이런 기대가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자체가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기르는 과일나무조차도 계절에 맞게 필요없는 가지를 잘라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는 일들을 하면서 시간과 자연의 조화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치해 둔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12절 중간인데 저들의 자라지 못한 신앙의 상태를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성장장애라는 아이를 봐도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정지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때 안타까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간적으로 볼 때는 벌써 자라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 시기인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상태는 하나님께서만 안타까워하실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초보, 기초는 중요한 것이지만 평생을 기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분명 정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문제는 당연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2절 하반절에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그가 먹고 소화하는 음식과 비례되는 데서 우유만 먹는 연약한 건강 상태로는 영적인 싸움에도 당연히 유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탄생하여 어린아이의 시기를 좋은 양분의 음식과 교육으로 보내고 청년기와 장년이 되면서 이제는 먹는 음식의 가림이 없이 감당해야 할 일을 위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거친 음식까지도 소화하여 자신이 감당할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시간의 소모는 장성하기 위해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4장 16절에 때를 따라 자라고 장성하여 영적인 사명과 악에 대한 싸움을 잘 감당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3절, 14절 말씀 중심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유치한 상태의 신앙은 오로지 부드러운 음식만을 소화할 뿐이고 믿음에 장성한 성도들이 되어야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이치와 진리가 아닌 세상으로부터 난 꾸며진 거짓 교훈을 구분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13절 상반절인데 여기 어린아이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특히 언어로 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에게 젖이 아닌 조금이라도 거친 음식을 먹인다면 당장에 탈이 나고 마는 것을 신앙에 비유하는 데서 심각성이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3절 하반절인데 육신적인 어린아이는 달콤한 어머니의 젖 외에는 다른 맛있는 것을 맛본 경험이 없는 입장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다르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14절 상반절에 라는 표현은 많이 가공하거나 정제되지 않은 거친 음식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음식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 준다는 데서 적절한 비유가 될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성한 사람들은 말씀 그대로를 읽어도 감격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 신앙이 자라지 못하면 오로지 귀에 달콤한 복이나 사랑, 평안, 안녕과 천국만 찾게 되고 이런 영적인 음식만으로 유지되는 삶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14절 상반절입니다. 여기 단단한 음식은 비유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도께서 대제사장이시라는 이해 자체가 쉽지 않은 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가 다를 것이지만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라면 어떤 내용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 안에서 이해가 가능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표현하면 신앙이 지속적으로 자라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격려입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14절 중간인데 장성한 자들의 성숙의 이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연단을 받아 즉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인들을 운동선수에 비유하는 것은 성경에 흔한 일이지만 운동선수가 훈련을 게을리한다면 보통 사람과 다름없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경건을 훈련하는 자라야 지각을 사용함으로 즉 영적인 감각을 바로 가질 수 있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여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선과 세상에 속한 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면 나중 영광의 나라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내 마음, 내 몸, 내 생각, 내 영, 주 다스려 주소서. 주께 몸을 제사 주 다스려 주소서.
성경은 특별한 책입니다. 그 안에 있는 도덕적 교훈 때문만이 아니라 거기에 기록된 특별한 기적들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에는 기적이 다음 두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 하나는 권능의 행위라는 뜻을 갖고 있고 다른 하나는 표적 혹은 표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이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적으로 그의 특별한 권능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사롭지 않은 일이나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을 기적으로 잘못 적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적이란 우주의 자연법칙이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 저지되고 자연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고층 빌딩에서 야구공을 떨어뜨리는데 그것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위로 올라간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중력의 법칙에 따라 원래 아래로 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진단받은 환자가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복이 초자연적 방법이 아니라 자연적 방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환자가 어떻게 병을 회복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적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자연 법칙을 역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회의론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상상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경을 공격했습니다. 여기서 그에 대한 반론을 충분히 전개하기에는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을 인정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는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사람을 자연 출산 과정을 통해 태어나게 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출산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나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자연 출산 후 과정을 인정하면서도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출산의 현상은 익히 보았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현상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곧 기적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을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려는 이들도 덜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연법칙을 이용해 그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집트에 내린 열 가지 재앙 중에는 단순한 자연현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에 내린 열 가지 재앙 중에는 단순한 자연현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연현상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적절한 때에 나타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물론 이 말씀이 기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 단순한 자연현상이라고 주장하는 근제에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인 사건을 가르쳐 음식의 자연 증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믿으려 하지 않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기적을 말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은 만물의 창조를 비롯해 많은 기적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최초의 사람을 지으신 일도 기적을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도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에 관한 기록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과 열왕기하 4장에는 죽은 두 아이를 살리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적은 대부분 신약에서 나옵니다. 신약시대의 기적은 주로 예수께서 행하셨지만 더러는 사도들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행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예수께서 자연의 힘을 제어한 기적들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병자를 고친 기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적을 행한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에는 몇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는 명성을 얻기 위해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병나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0절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둘째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모든 병을 다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보내실 때 그런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도행전 5장 16절에서 성경은 사도들이 병 고친 기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것은 오늘날 병 고치는 사람들이 기질적인 병은 치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환자의 믿음을 병 고침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병 고치신 기적이 31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병자의 믿음을 요구하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15번은 병 고침에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9번은 믿음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으나 병 고침의 조건으로 요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4번은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기 전 이미 죽었으므로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날 병 고치는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구동성으로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병의 일부만 고친 적이 없습니다. 눈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이 완전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병이 단순히 호전되거나 몇 주 후에 재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병 고치는 사람들은 종종 완전하게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몇 주 후에는 원래 병든 상태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다섯째로,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병자를 만져서 고치시거나 말씀 한마디로 즉시 낫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 병자가 그 즉시 일어났습니다. 시간을 두고 조금씩 호전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시간을 두고 조금씩 호전된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되려면 자연 법칙을 초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점진적인 호전은 자연 법칙을 역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점진적 호전은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병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병의 회복이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기적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그 기적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신 것이 그로 하여금 단순히 다시 걷게 하려는데 그 기적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증명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그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트렌치는 그가 쓴 책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예수의 기적은 그가 행한 선한 일의 보증서이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유대인들은 기적을 하나님의 권위의 표시로 이해했습니다. 예수께서 돈 바꾸는 자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실 때 그들이 예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요한복음 2장 18절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런 일을 할 권위를 갖고 있음을 증명해 줄 기적을 원했습니다. 모세도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백성을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때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음을 보여주는 세 가지 기적을 행할 능력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와서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왕의 마술사들도 모세의 기적과 똑같지는 않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지만 마술사들에게도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거짓 기적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가르치는 사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인지 아닌지 분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훈이 잘못된 것이라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그에 관한 기록이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약의 교훈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성경시대에 일어난 기적들을 지금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기적적인 능력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권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선물을 빌립이 전도한 사마리아의 개종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8절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어 그 권능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오직 사도들만 이와 같은 은사를 받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사도의 죽음을 끝으로 그와 같은 기적이 끝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아홉 가지 성령 은사를 열거하면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어떤 은사보다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홉 가지 은사를 열거한 후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기적적인 은사가 그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어로 온전한 것은 중성이므로 그리스도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스어로 온전한 것의 어원을 살펴보면 최종 단계로 인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전하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애언과 방언이 있었지만 그것은 부분적이고 온전하지 않은 계시였습니다. 그것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신약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그와 같은 기적적인 은사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보아도 제2세기에 이르러서는 이런 은사가 점차로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